빈들 푸른 잔디에 앉은 사람들은 성경에 무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헬라어로 오클로스라고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지요. 유대인들입니다. 로마 사람도 아니고 로마 군인도 아닙니다. 빈들에 앉은 사람들은 특별히 저 높은 지위의 사람들,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아닙니다. 빈들에 앉은 사람들은 배고픈 사람들입니다. 병든 사람이거나 그 가족들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5천명 남자의 무리를 이루고 있다? 고대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광경이지요. 흔히들 성벽 축성을 위한 부역을 하거나 추수기에 마을 공동 사업을 위해 불려 나가지 않으면 흔치 않는 5천명의 모임입니다. 지금 빈들에 앉은 사람들은 먹기 위해 앉아 있습니다. 무엇을 먹는지는 본문을 통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광야의 식탁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테이블이지요. 빈들에 앉은 오클러스 5천명을 50명씩 앉히고 떡 5개로 혹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후 열두 광줄이 가득히 남겼습니다. 우리들 눈에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중 가장 선명한 사건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마가의 눈에는 이 사건이 세례 요한의 죽음 다음에 배치해 두었죠. 특이하죠. 세례 요한의 죽음과 5천명을 먹이신 기록이 이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깁니다. 마가복음에는 오병이어 기적의 15개 구절로 적혀 있는데 병을 고치고 돌아온 사도들의 그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오늘 본문은 요한의 죽음이 장황하게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요한의 죽음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좀 특이하지요. 14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의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뺀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네,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소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배 타고 제자들과 헤어졌다라는 정황이 적혀 있습니다.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갈릴리 사람들은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혹은 먼저 도착해서 기다렸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도 나중에 예수님과 합류하게 됩니다. 저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다는 코멘트가 나오는데 불쌍하지요. 불쌍한 무리들 오클로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따라왔다고 하죠. 그 가운데 병자들이 상당히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들을 다 고치십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한 병 고치는 사역과 함께 이제 오늘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데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음식을 사 먹게 해 주십시오. 이제 날도 어두워집니다. 여기는 빈들이 아닙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보낼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다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 우리가 돈 200데나리온 어치의 떡을 사서 먹여야 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자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한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고 이렇게 확인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았겠죠.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50명씩 따로 앉히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실컷 배불리게 먹이셨다라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열두 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 사역을 마치신 후 우리 예수님은 또 바다 위를 걸으시고 건너편 게넷사렛 땅으로 가서 병자들을 고치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몇 가지 교훈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서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입니다. 여기에는 정치적 변화와 그 정치의 명멸,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정치적 메시지가 감추어져 있기는 하겠죠. 헤롯이라는 정치인은 정치적으로 5,000명의 집회를 생각하고 엄청난 많은 군중들이 모인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인기를 얻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라는 리더는 세례요한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과 방불한 혹은 훨씬 더 뛰어난 인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리고 5,000명이나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행적을 예의주시하지 않았겠습니까? 동시에 로마의 위협적인 5,000명이 될 수도 있어요. 건너편에 로마 10군단 혹은 12군단이 배치되어 있는데 서로 삐끗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숫자입니다. 헤롯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이런 마찰이 일어나면 자신의 명이 길지 못하지요. 그러나 복음서의 관심은 이것이 전혀 아닙니다. 둘째, 우리가 정리해 볼수 있는 것은 우리 본문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소환합니다. 복음서 기록은 세례 요한 죽음을 통해서 엘리야를 생각하게 했고,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통해서 엘리사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엘리야, 예수님에게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었죠. 마가는 예수님은 엘리야가 아님을 간접적으로 시사합니다. 마가복음 6장 15절에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본문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대화하는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이 엘리야와 비슷한 그러한 선지자이심을 비춰주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세례요한과 엘리야를 매치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은 엘리야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소환합니다. 본문에 노골적으로 표현은 안 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엘리사를 생각나게 합니다.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입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부터 읽으면은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보리떡이 나오지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드렸다고 하지요.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네,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떼어주며 먹게 하셨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이것도 비슷합니다.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을 200데나리온의 그 떡을 사서 먹여야 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라는 표현이죠.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열두 광주리가 남는 이미지를 가지고 엘리사의 글을 읽으면 이것이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그 당시에는 엘리사 시대에는 열두 광주리라는 말은 없습니다. 글쓰기 패턴이 엄청나게 비슷하지요. 생각나게 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생각나게 했다 혹은 소환했다는 그 말 뜻은 동일한 엘리야 혹은 엘리사가 환생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엘리야와 엘리사를 소환하면서 예수님은 그러한 선지자보다 더 크신 분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은 이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오클로스 무리들을 겨냥하면서 예수님의 연민과 동시에 제자들의 불신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에 흥미있는 후속 코멘트가 있는 거 아세요? 오늘 본문에 34절과 5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십시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예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우리 예수님은 빈들에 앉아서 떡을 받아 먹을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연민이지요. 그리고 52절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52절은 약간 설명이 필요합니다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물 위로 걸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령인가 하고 엄청나게 놀랐지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은 안심하라 내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배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코멘트가 재미있죠. 그들이 즉 제자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몰랐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았다라는 지적입니다. 떡 떼시던 일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확인하는 그 과정은 분명히 거쳤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임을 다 고백까지 합니다마는 여전히 믿겨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문이 드러나는 교훈은 복음서는 정치적 변화에 관심이 없다. 본문은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를 소환하더라.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떡을 떼시는 것을 직접 보았으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사역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 몰랐다라는 교훈들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해석 혹은 해설 이것은 요한복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의 관점, 요한복음의 코멘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도 마가복음과 마찬가지로 오병이어 기사를 무려 15개 구절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가복음도 6장이고 요한복음도 6장을 펼치면 됩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서론적인 코멘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 언급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이 유월절 당일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시겠어요? 정확한 유월절은 아닌데 유월절과 연결되게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그 산이란 선지자 모세가 올라간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그 시내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빈들에 앉았던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는 산에 올라갔던 모습을 상기시켜주는 모세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리떡 5개는 모세 시대에 있었던 광야에서 먹었던 양식과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에 대한 성경적인 자료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만나, 하늘에서 떨어지는 양식이죠. 일용할 양식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천사의 떡, 세 번째는 오병이어의 그 떡,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생명의 떡과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 자체로서 물론 귀하게 여기지만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뒤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제를 위한 서론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하루가 지났습니다. 잔디밭에 앉아서 먹었던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찾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즉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자 또 빈들에 앉았던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보고 예수님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하니까 빈들에 앉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심을 선포하시는데 만나 이야기,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이야기와 연결시켜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 말씀을 들은 빈들에 앉았던 자들이 안 믿는 거예요. 36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 스스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시편 78편 22절에서 25절에 있는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는 하늘의 떡이라고 하지 않고 힘센 자의 떡 혹은 천사의 떡이라고 했습니다만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마이티 엔젤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이 메시지의 뜻은 깊은 뜻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광야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분임을 연결하고 있다는 것이죠.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빈들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진리인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을 괜히 긁어 부스러 만드는 생명의 떡 논쟁을 도대체 왜 불러일으키실까요? 하나님이 보낸 떡을 먹듯이 하나님이 보낸 자신을 믿으라는 이야기죠. 그 생명의 떡이 자기 자신이라고 하며 그 떡을 먹는 행위가 바로 예수 자신을 믿는 것이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상천외의 오병이어의 결론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정말 놀랄만한 경악할 만한 설교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떡을 못 먹겠다는 반응입니다. 생명의 떡인데도 안 먹겠다고 하니까 영생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즉 생명의 떡을 거부한 당시의 세대를 만나를 거부하여 멸망한 광야 세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듣고 배우고 교훈을 받아야 할 회당에 앉아있는 유대인들이 영생에서는 제외되고 오히려 오클로스 빈들에 앉은 자들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뉘앙스입니다. 빈들에 앉은 사람들은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빈들에 앉은 사람들을 다시 살릴 것입니다. 헬라어로 이것이 현재형과 미래형으로 써 있기 때문에 제가 한국말로 풀어 썼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호스트하시는 오병이어 대규모 잔치는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라고 했습니다. 유월절 잔치는 성전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잔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아니에요. 빈들에서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잔치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은연 중에 성전을 해체하는 작업입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의미에 있어서 급진적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내용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를 읽으면,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복음서를 읽으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너무나 빤히 보이는 내용입니다. 아, 빈들에서 앉아서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보리떡은 유월절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떡이로구나. 그러나 그것이 성전이나 혹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빈들에서 일어났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오히려 출애굽 광야 시대에 만나보다 그리고 하루 전에 있었던 한 아이가 가져왔던 오병이어보다 빈들에 앉은 자들을 향해 영생한다는 자기 자신의 떡, 자기 자신의 떡을 먹으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운동에서 성전을 넘어서는 무브먼트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빈들에 앉아 있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 나서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실체이신 생명의 떡이심을 알아보셨습니까? 그 생명의 떡을 먹으려고 애를 쓰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자리 잡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병이어 생명의 떡을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습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이 믿음으로 마지막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 주님 감사하옵.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